새벽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또 저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반응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펑펑 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을 막 마시다가 술이 자기를 마시는 경우도 경험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차를 가지고 멀리 나가거나 여행을 하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3.1교회 성도들 어떻게 하세요? 새벽기도 나오지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어려울 때 개인 특세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이 도우시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시인이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1절 마지막에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고 말했어요. 중간에 7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우리의 인생의 과정도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시인이 정말로 엄청나게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시인이 지금 큰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 큰 환난을 2절에는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땅이 흔들린다 땅이 변한다 산이 흔들린다 바다 가운데 빠진다 이런 표현들은요 여러분 산이라든지 땅은요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요소예요. 예전에도 보면 지자는 요수라고 그랬어요. 인자는 요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진 사람은 마치 산과 같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산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면 큰 문제가 있겠죠. 이 지진이 일어나야 땅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흔들리는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마치 태풍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처럼 지난달에 필리핀에 태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죽었지요. 만 명 이상이 죽는 대형사고가 벌어지고 그 현장을 너무 참혹하죠. 우리는 그때 당시 뉴스만 듣고 엄청나게 걱정을 하다가 채 한 달 이제 지났는데 우리는 벌써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아마 구호팀이 간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2004년 12월 26일 성탄절 바로 다음 날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사건 기억하시나요? 집계가 안 될 정도로 무려 25만 명에서 50만 명이라는 상상 이상의 숫자가 죽어갔던 그 사건들. 여러분 인생에 한번 태풍이 몰아닥치고 인생에 쓰나미가 밀려올 때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한 것 같다가도 한번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는 사건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그것이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막 솟구쳐 오르는 그런 인생의 경험들을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시인을 보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당연한 것은요 그런 사건이 있으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놀라야 합니다. 엎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방 나라들은 어떠하냐면 6절에 보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은요, 그런 상황이 오면 흔들리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엎어지는 겁니다. 왜? 지금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시인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의 중심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적어도 이 시인에게는 한 네 가지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 시인은요,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또 이 새벽에 서서 말씀 전가하는 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리워드하는, 다시 말하면 대답하는 분인 걸 알아야 돼요. 특세에 나왔는데 오늘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살아계시지 아니하고 그 대상이 오늘 내가 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특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이 그렇게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당신이 내게 응답하실 분이 아니시라면 내가 누구에게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적어도 이런 엄청난 인생의 문제가 일어날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어려움이 클수록 환난이 클수록요, 이 큰 도움이다, 이 표현이 길게 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큰 도움이시라, 이게 아니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8절에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9절에 전쟁을 쉬게 하고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살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송태원 목사님을 강남교회에서 섬기면서 청년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한 교회에 부름을 받아서 갑자기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후임 목사로 딴 교회에 청빙받아 갔죠. 거기서 4년 1개월을 사역을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아주 급성장을 해서 한 3배로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00명 좀 넘게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에게도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그만두고 나서 목사님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너무 저를 아끼니까 또 친밀하니까 저에게 잘 말씀을 하세요. 야, 이승원 너 미쳤냐? 이러면서 막 안 뛰어와!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수습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목사님을 찾아뵙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의 인생에 큰 문제가 발생할 때 내가 달려갈 곳이 있고 내가 가서 말씀드릴 대상이 있는 것은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나의 문제를 때로는요, 제가 아버님에게도 얘기를 못했거든요. 아버님이 지병이 있으시니까 충격받으실까 봐 멀쩡하게 후임 목사로 와서 아름답게 부흥을 잘 하는데 또 거기에서 위임도 다 했는데 너무 놀라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방편을 마련하고 가서 아버님께 말씀드리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 찾아뵙고 목사님의 도움을 입고 그리고 신도림에 개척을 했습니다. 돈 100만 원 없이 출발을 해서 이제 4년 3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떠난 지 이제 9년, 만 9년이 다 되어가지요. 은혜롭게 성장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4년여 동안 있던 재개발 예정지에 있던 이제 그 땅이 허물어진대요. 그래서 교회 비워달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구로역 광장에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공간을 하나 매입을 하고 오늘부터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공간을 넓혀 가는 가운데 제가 여기 와서 리모델링만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 은혜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큰 문제가 발생할 때 내가 찾아갈 사람이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큰 문제가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이 어찌 대답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쓰나미가 밀려올 때, 너무 공허하고 힘들 때 여러분 갈 곳이 없어요. 제가 갈 곳이 없더라고요. 아버지에게도 가지를 못하겠어요. 아버지 충격 받으실까 봐. 나중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뻥 비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단순 무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참 단순 무식하게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를 강남교회 있을 때도, 청년사회 갈 때도, 새벽밥 지을 때도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궁궐에요, 무수리도, 무수리 알죠? 그 궁궐에서 하잘 것 없는 무수리도 상감마마 눈 한번 맞으면 인생이 바뀌어져요. 팔자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새벽에 제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 한번 봐주세요. 저 한번 제 얼굴 한번 봐주시고 오갈 데 없는 이 촌놈 한번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진단하면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하는 도다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하는 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죠. 다시 그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그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때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흔들림의 근본 문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인의 심령이 평온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얘기 같지만 오늘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시끄럽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있어서 통치할 때, 인간 통치자가 쓸 때 누가 쓰든지 불안하고 흔들리고 도전이 있습니다. 사람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시끄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 대한 요구가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가 두드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두드리고 있다는 거죠. 특시에 나와서 앉아있는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두드린대요. 문을 열라는 거죠. 너로서는 너의 인생 안 된다는 거죠. 네가 주인 되어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잖아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흔들리는 배 가운데 오시면요,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에 탔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에 너무 지쳐서 그 배에서 풍랑이는 바다에 곤히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 그 배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호들갑을 뜹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의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왜 당신 이 상황에 자고 있습니까? 이렇게 흔들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바다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바다를 꾸짖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잔잔하고 고요해졌어요. 그때 이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분이 도무지 누구이기에? 도무지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예수님이 내 인생에 비해 타고 계신 것도 잊어버려요. 그 당면한 문제 앞에 두렵고 떨려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키를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키를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6절을 보세요.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해 땅이 놓았더다. 어떤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목소리 한번 내시면요 그냥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는 나라도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잠잠해지는 거. 여러분, 문나라가 주님의 이 목소리 하나에 고요해졌어요. 그가 소리를 내심해 땅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심령이 평온한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외부가 고요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삶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 이 시인의 심령이 평온한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8절에 보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어렵습니까? 우리처럼 성경 펴놓고 이렇게 읽고 그렇습니까? 물론 그들이 모세 오경을 어릴 적부터 외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교육은 부모로부터 교육을 하는 겁니다. 상교육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애굽에서 끌어내셨느냐, 어떻게 열 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끌어내셨느냐, 홍해 앞에서 두렵고 떨리던 우리 백성을 어떻게 홍해를 가르치고 인도해내셨느냐,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만난 우리 백성, 우리 열조를 어떻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셨느냐, 어떻게 이 가나안에 있는 이 칠족속을 쫓아내시고 이 땅의 기업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셨느냐를 얘기를 구전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르치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반드시 이스라엘 남자들이 절기를 지키잖아요. 산교육을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 함께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살면서 실제로 말로가 아닌 행동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는 거죠. 너희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평화로우려고 하면, 위기 가운데 고요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확정이 없이는 위기가 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위기가 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평온해 보이는 것 같지만 누구든지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위기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송태근 목사님 모실 때도 강남교회 부임해서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청년 새벽 기도를 6시에 만들어서 매일 제가 인도를 했어요. 전 지금도 어제 새벽 기도 빼먹었어요. 1년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새벽에 소리가 전혀 안 들리고 자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제가 그런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어제는 전주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잤던지를 모르겠어요. 일찍 전주를 출발했으니까.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를 왜 했겠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하는 것은 저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체질이 되어졌어요. 우리 아버님은 조실 부모하시고 6남매 키우시면서 제가 지금도 유일하게 싫어하는 게 음식이 딱 한 가지, 보리밥. 그 정도로 우리 집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저는 시골 싫어합니다, 지금. 뭐 전원주택, 전원교회, 전원 얘기만 들어도 짜증이 나요. 예. 왜냐하면 그 시골이 저에게 너무 마음의 상처를 줬기 때문에. 왜 이 골짜기에서 동네 이름도 삼산에 삼면이 산으로, 그리고 길 하나 나인 곳으로 비포장도로에 하루에 두 번 버스 들어오는 그 골짜기에, 왜 이 골짜기에 살까? 도시 한번 나갔다 와보면 그렇게 안 사셔도 될 텐데 왜 여기에 사실까? 근데 육남매를 키우면서 그렇게 어려워하면서 제가 어릴 적부터 딴 데 가서 알바 안 했지만 집에서 모든 알바를 다 해보면서 여러분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요, 여러분이 신고 계시는 양말 수놓는 거 아세요? 지금도 제가 수놓을 수 있습니다. 전구 다 넣어가지고 양말 수놓는 것부터 일본 사람들이 입는 기모노 옷 홀치기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게 없어요. 이 젊은 나이에. 근데 그렇게 원망스러운데 아버님은 새벽마다 일어나셨어. 지금도 저보다 일찍 일어나셔서 예,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거든요. 평상시 때는 몰라요. 내 삶의 위기가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배운 거예요.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걸 알고 어떤 사람은 위기가 올 때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차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떠난 자리에 여러분 자녀가 여전히 예배 자리에 나오고 여러분 자녀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한국교회가 우리 세대가 떠난 뒤에도 여전히 새벽 기도할까요? 네 번째 시인의 심령이 평안한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을 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치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뻐게 하도다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는 저는 한 번도 성지순례 안 가봤습니다만도 주변에 못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못도 있잖아요. 기온 샘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산에 있는 곳에 멀리서부터 수로를 통해서 물이 공급받도록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캄보디아에도 제가 지난해 가보니까 앙코르와트 유적지에 주변에 그 수로 엄청나게 수로로 사방으로 되어 있잖아요. 들어가는 길은 외길이에요. 고대 영국이나 이런 영화들을 봐도 큰 성에 들어갈 때는요 다리가 아예 들려지고 나가고 들어올 때 다리가 펼쳐지잖아요. 외부와 단절이죠. 두 가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의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그 성 주변에 물이 있어서 공급받게 하거나. 오늘 본문의 흐름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뻐게 하던 그 성소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생명수가 있어서 기쁘게 하는 거죠. 창세기 처음으로 가면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강이 흘렀습니다. 그 강으로부터 네 개의 강이 나누어지잖아요. 그 네 개의 강을 통해서 에덴 동산 전체가 비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돼.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경험해야 합니다. 저는요 밤에 오면 요즘 애니팡을 해. 애니팡이 뭔지 아세요? 저 혼자에서는 점수가 안 나와요. 아무리 해도 10만 점을 안 넘어요 이게. 근데 우리 딸하고 하면요 200만 점이 돼. 200만. 우리 딸이 대학교 1학년인데 오면요 다 잊어버리고 한 10분 정도 하면 재밌어요. 그런데 예, 문제는요 제가 열심히 해도 위에 랭크를 보니까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한 것은 그게 레벨이 있더만 인생에 레벨이 있어요. 여러분 게임을 해도 인생에 레벨이 있어요.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지날 동안 먹을 걸 먹어놓아야 그 다음 단계에 되지요. 1단계, 2단계, 3단계 가면서 뭐 하트를 먹거나 폭탄을 먹거나 이게 안 먹어놓으면 그 다음 단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적 내공을 미리 쌓아놓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새벽에 돕겠다고 그랬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많고 많은 시간에 새벽에 돕는데요. 저는 새벽을 좋아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첫 것은 하나님 거예요. 성경에서 첫 것은 하나님 거예요. 내가 눈 뜨고 첫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종의 마땅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른 아침에 대갓집에 주인이 종들을 불러요. 너는 시장, 너는 앞에 논, 너는 뒤에 밭, 너는 오늘 외국 출장. 그럼 주인이 불러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잖아요. 종놈이 감히 주인이 소집한 아침 조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저는 오늘 시장 가고 싶어요. 죽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일. 여러분 종들의 자세는요 주인의 음성을 들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출발할 때에 주인의 음성을 들음으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벽이 중요해요. 세 번째 새벽이 중요한 것은요 저는 일기는 잘 안 써요. 어릴 적에 일기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학교에서부터 여러분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이게요 막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엄청난 고통. 누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엄청난 고통. 학교 가면요 숙제 검사하죠. 일기 검사하잖아요. 일기가 왜 그렇게 매일 다가오는지. 방학은 좋은데 방학 끝마칠 때 되면 일기를요 방학 내도록 30일 이상을 쓰는 것은 돼요. 문제는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 안 되어서 그날 비가 왔는지 눈이 왔는지를 모르니까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일기는 어쨌거나 저는 하루를 지나고 반성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늘 그랬어요. 하루도 힘들었는데 저녁에 왜 또 생각해서 또 힘들게 하냐. 그냥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어제의 깊은 밤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나는 새로 시작하겠다는 거죠. 송 목사님들 가르쳐주신 게 있어요. 새로운 아침에 손을 들고 아자 하면서 여호와의 원기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기도 중에 하나예요. 오늘도 여호와의 원기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새벽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요 경건의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관성의 법칙이에요. 늘 해오던 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 정말 아름다운 습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습관이 있었잖아요.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습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청년, 밤, 나이트 어울릴 것 같죠. 그건 세상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청년, 새벽 이게 어울려야 돼. 저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청년 사역을 18년 하면서 청년들이 늘 그랬습니다. 왜 청년들이 밤에 움직이고 왜 청년들이 밤에 쩌들어야 되냐. 연세 있으신 분들 이제 살 날이 얼마 상대적으로 덜 남은 사람들이 왜 새벽을 깨우냐. 밤잠이 없었어요. 그분들은 새벽을 깨워도 할 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청년의 때 새벽을 깨워서 이 민족 앞에 역사 앞에 내 인생 앞에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일어나야죠 새벽에. 그래서 제가 청년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한 거거든. 여러분 새벽이 특세 때만 끝나지 않고 여러분 새벽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시인이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묘사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본문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라는 말은 세 번 반복되는데요 7절과 11절이 똑같아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야곱의 하나님일까?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성경에서 환난을 제일 많이 직사게 당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누가 야곱처럼 살고 싶겠습니까? 저는요 동해 선교 집회할 때 제가 갔거든요.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 같은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간사하고 치사하고 더럽고 안 이꼽고 환란이란 환란을 다 당하고 매일 얻어터지고 하나님께. 그런데 돌이켜보면 야곱이 꼭 나예요. 나. 꼭 얻어터져야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되더라는 거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도전이 있고 내 인생에 실패가 있을지라도 내 인생에 주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이런 인생도 오늘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다시 생각할 때 내 인생에 아픈 자국이 너무 많아요. 생각하기도 싫은 인생의 자국이 많지만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 말이 내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제가 설교문에 적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딴 데 가서는 집회를 그래도 괜찮게 하거든요. 제가 이보다 더 큰 교회도 가서 집회를 여러 번 해봤지만, 통해성교 갈 때나 지금 올 때도 송태근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팍 돼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제 홈페이지, 제 컴퓨터에 있죠. 그 목양실에 있는 컴퓨터의 메인 화면에 설교를 한 60개를 준비해서 6월 달에 부탁받고 그때부터 죽는 줄 알았어요. 바꾸고. 그 작품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그렇고 그런 인생인 줄 알겠죠. 그런데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결국 이 말씀을 정할 때 이 구절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시다. 야곱을 바꾸신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도 바꾸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 홍해 앞에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 이 인생에 너무 큰 문제가 닥칠 때도 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땅도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나를 볼 때 그거 큰 문제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내 개인사로 볼 때 너무 큰 문제예요. 내가 엎어지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 새벽에 이 하나님을 잠시라도 만나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하신 행적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시내가 흘러서 풍요하게 하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보좌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두 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할 때